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르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면 주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끌어당깁니다. 다시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오라고 가진 유혹, 설득, 핍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믿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악의 세력들은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알게 되면 자기들의 영역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배신했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네들 쪽으로 오라고 계속 유혹에서 핍박을 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옛날에 취약된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불확실하고 흐리멍텅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은 확연하게 분명 구분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세력과 연합하려야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 핍박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공격이, 핍박이 이미 기본 백성들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기본 족속들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사람들을 규합시킵니다. 헤브론 왕, 아모리 족속의 네 왕들을 규합시켜요.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서 이 다섯 왕은 가나안 족속의 왕입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게 되니까 그것을 아주 못 봐주겠다고 아주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탈 세력 자기들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른 아모리 족속 네 왕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봐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이 아도니 세덱이나 이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결국 악의 세력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가 되니까 이제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을 보고 시기하고 봐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도 철저히 연합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격해서 결국 자기 옛날의 삶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주위에 있는 성도님도 볼 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막 세상에서 살다가 아니면 뭐 타 종교에 있다든지 불교나 무슬림이었던 사람들, 타 종교 뭐 기독교 아닌 타 종교에 있었던 분들이나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분들, 불신앙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유혹이 많습니다. 그 공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악의 세력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까 그걸 보고 억울한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 쫄자였는데, 나랑 같이 놀았는데, 나랑 같은 무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탈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럴 수가 없다,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 이 악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이걸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고, 물론 처음 믿어서 굳건하게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는 거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항상 처음 믿는 분들한테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예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다시 악의 세력으로 회귀시키는,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의 세력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악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 세력의 모든 그런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력들 다 규합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에 수하에 두어서 결국 믿는 자를 결국 공격하고 덤빕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다. 이걸 못 봐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던 이 기브온 거민들은 사실 거짓말로 맹양했죠. 조약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거짓말로 맹양했고 조약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 시대 얼마 안 있다 이제 다윗 시대는 완전히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시대는 완전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다 망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 건립하려고 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가졌죠. 무너졌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벽도 준수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기본 거민이라고 성경은 느헤미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은 완전히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동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었겠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신도 우상숭배도 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동화됐고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초반부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런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을 과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이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이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시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런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악의 세력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기본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길갈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거기 여호수아 있죠.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이죠.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벌써 치고 있습니다. 기본에 대진하여 싸우고 있다고 오전은 말하고 있죠. 결국 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다섯 왕들이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기본 사람들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은 실질적인 도움이기도 하지만 또한 육적인 돈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영적 삶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실질적으로 와서 도와달라 하는 것, 이런 도움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처음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믿는 지체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를 요청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요청을 하냐면 이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그냥 이스라엘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냥 단순히 그 안에 거주하는 거민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과 어떻게 해요? 어떤 관계가 되죠? 같은 지체가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 자기 어려움과 필요를 알리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같은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청년 시대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청년회를 다녔을 때 주로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무슨 형제, 무슨 무슨 자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죠. 그 이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체들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형제 자매 된 자의 지체 의식,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알리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육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도와야 된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서로 섬기고 기도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로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 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도 내가 눈감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좋을 땐 좋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서로 싫어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힘들 때도 있어요. 다투고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형제 자매도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서 여러분 형제 자매 그런 관계 속에 있어 있다고 해도 그 형제를 자매를 계속해서 미워하거나 안 좋아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대로 된 형제 자매라면. 물론 요즘에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좀 안 좋은 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 가운데 이런 마땅히 형제 자매들끼리 가져야 될 그런 친근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형제 자매라면 어떤 안 좋은 그런 상처라 할지라도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그럴 거야. 눈 감아지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형제 자매의 그런 어떤 지체의식이, 우리가 어떤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없다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요. 특별히 자기 형제 자매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관계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나한테는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그 사람이 어떤 아픔과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것이 뭐 육적인 병일 수도 있고 심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는 그 관계가 어떠한 친밀한 관계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 지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서로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우리가 간과하며 보고 지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필요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기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치면은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었고, 기본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자,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먼저 믿는 자가 나중에 믿는 자한테 어떤 모델이 돼야 돼요. 샘플이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똑같은 형제 가운데서 정말 나중에 믿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떤 도움을, 그 어떤 필요와 어려움을, 그런 상황을 알릴 때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먼저 믿은 자, 먼저 믿은 형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어려워할 때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사랑이요, 마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과 이런 삶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안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성품적인 성품 캐릭터리스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뭐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기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합니다. 이런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우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것을 돕는 그런 영적인 도움을 믿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하고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한 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나 어려움을 간구하지 마시고 보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힘쓰고 하나 될 수 있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먼저 믿는 자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7절 보면 먼저 믿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믿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나중에 믿은 이 기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7절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거 뭐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 나의 도움이 필요해? 바로 나갑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머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우리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맹약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이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체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잘못된 맹세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보면,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 맹세, 이 약속이 그냥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나라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앞에서,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 언약 앞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왜냐하면 이 맹세한 맹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파기하고 무효다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약해놓고 이제는 약속 무효 파기한다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실수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예전에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아이성에서 같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우리들이 실수하고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맹약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약 조약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는 이러한 순종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자존심 따지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우십니까? 내 생각을 세우십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라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따지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용사로 더불어 길가로 올라가서 도와주면 자기들도 죽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희생해야 돼요. 자기 족속들도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어디 사생자가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생자 분명히 나타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도우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전투를 돕는 것인데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갑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 8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 8절에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 이 문구가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game is over. 게임은 다 끝난 것이다. 전투는 다 끝난 것이다. 승리는 너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한다면 전투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무슨 전투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언제? 타이밍이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이해나 이해관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사로 더불어 길가로 올라갔습니다. 희생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도 아는 것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라는 이 결단 가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십니다. 타이밍이 거기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생활 자꾸만 거꾸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난다면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주셔가지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사그러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사그러져 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들이 암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의 신실과 사랑과 능력을 다 체험하고 다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마음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이런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속적인 은혜의 삶이 지속되게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탁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불순종하는 게 있어 딱 걸리지 않습니까? 이 뭐가 하나 딱 걸릴 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봤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 심지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받는 것 같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쫓을 때 수많은 무리를 보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스타일, 내 생각, 고정관념, 뜻, 내 뜻을 다 부인해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 이퀄 자기 부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난데, 나라는 존재와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부인하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내 성격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배운 것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모든 전적인 부인이 바로 예수 믿는 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모든 이걸 통해서 이걸 다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 은혜 주신다, 능력 베푸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아까는 8절에 보면 말씀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약속하세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 막대까지 이르냐. 선멸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은, 갑자기는 선제 공격을 해서 이기는 것 같이 보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겼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제 공격한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그 전쟁을 이긴, 그리고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패하시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패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결국 아모리 족속 그 다섯 왕이 다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승리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지 우연이 아닙니다. 선제 공격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다섯 아모리 족속의 왕, 다섯 왕이 규합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기본 사람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이 다섯 왕이 규합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론 어느 정도 숫자는 되겠지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의 자녀들이에요. 종의 자녀들. 1세대는 다 거의 죽어가고 이제 그렇죠. 1세대는 다 죽었죠. 이미 40년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1세대는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 종들이었어요. 종들 밑에서 무슨 무술을 배웠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런 그들에게 능력과 그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이해를,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바운드를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이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 어떻게 또 초자연적으로 이끄십니까? 이 백성들이 우박에 또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우박을 내렸다고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이 내려서 우박의 죽은 사람 봤어요?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은 큰 덩이 우박에 죽었는지. 제가 저기 북쪽에서 포틀랜드 오레건에서 살 때 우박이 정말 이 캘리포니아 살 때보다 우박이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freezing rai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비가 내리면서 이게 다 그냥 얼어붙어요. 우박은 아닌데 거기서는 freezing rain이라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서 이게 갑자기 그냥 얼음 덩어리가 되면서 그냥 날카롭게 그냥 꽂는다고 합니다. 이 남부 지역에는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북쪽에서는 freezing rain이 한번 그 얼어붙는 rain이 비가 위에서부터 내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이게. 근데 이 큰 덩이 우박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게 무엇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한도 내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박에 죽은 것은 자기 손에서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명케 하셨기 때문에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한도 내에서 이성의 어떤 한계 내에서 내가 할 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 대적을 죽일 수가 있지라는 어떤 인간의 이해, 어떤 인간의 어떤 우리의 바운더리, 생각의 바운더리, 이해 바운더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니까 태양과 달아 머무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다 하매 13절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다 여러분 대적을 섬멸하고 그들을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간구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지 마십시다. 어떤 말은 이게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뭘 멈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가 멈추는 거지 태양이 멈추는 것이 아니잖냐. 자전공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육안상으로 보는 것은 태양이 멈추는 거니까 고대 사람들이 보는 측면에서 태양이 멈춘 거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췄어요. 천지 운행 어떤 우주를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죠. 또한 이 지금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어떤 자연의 질서, 어떤 법칙 이런 것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의 바운더리에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머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다 계산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안 하면 저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여러분의 생각의 바운드리 안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다 생각하면서 너무 똑똑한 크리스천들이 요즘에 많아요.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 논리 이런 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어떤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바운드리에서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박스 속에서 하나님을 가다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바운드리나 이해 바운드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액츄얼리 믿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가둬버려요. 내 생각의 캐테고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을 믿는 자의 자세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부르짖음과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